종종 그 사도 바울의 본문을 대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는 별로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서신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서신, 순전히 글말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유창한 달변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말과 입말이 그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의 경우 사람들에게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 얘기에 하자니 민망합니다만 저도 가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데요. 제가 꼭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만 보던 사람이 저를 보고 나서 나이가 지긋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어요? 요새는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듣는 거, 뭐 2주 전인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글만 봤을 때는 깐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간의 평입니다. 바울에 대한 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옹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말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서 본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의 글말이고, 또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의 육성을 지금 들을 수는 없고 글말이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 말씀도 글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생동감이 있고 좀 본문 말씀 대할 때마다 흥미롭다고 맨날 저만 흥미로워하는지, 이 말씀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길게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경의 범위를 이렇게 딱 확정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표준을 확립하려는 한 그런 시도로서 의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없는 것도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 경전이니까 이건 다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의식이 지배적인 의식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런 이 성경 말씀을 그저 거룩한 말씀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인격이나 개성 또는 처해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한 말씀이다라고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은 어떤 정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구체적인 인격과 개성을 지닌 그 주인공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 의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서신의 기록자로서 사도 바울의 아주 생생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태에서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따라서 그 감정의 상태를 헤아리면서 보게 되면은 더욱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가기로 했는데 계획의 변동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소홀히 대하고 빈말이나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아니, 나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앞 구절을 볼까요? 그 앞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그 감정의 상태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읽기 전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정성을 해명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거창합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신실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중일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빈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오조입니다. 상당히 거창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득은 그렇게 얘기한 바람에 단순히 자신에 대한 옹호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서 신앙의 요체를 더불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그 장중한 신학적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 변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변증에서 핵심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놀랍게도 교회 현실에서 이 분명한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예만 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이 비약될 때 이 말씀은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오용됩니다. 그것도 불의한 권위의 맹목적 순종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때 그 오용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라는 것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예수에게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실을 오늘 말씀에서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불의를 보고 예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불의를 대할 때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권위에나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오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께 예하는 것은 거꾸로 오히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아무 세상 권위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의 그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까닭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줄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다시 말해서 실루아노, 실라로도 불리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장을 꽉 찍죠? 봉투에도 도장을 찍고 서류에도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두로 이마에 찢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보증으로 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요 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주었습니다. 어디 몸에 어디에 낙인을 찍어줬으면 다 봐서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적어줬으니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시 한국교회에서는 기묘하게 이걸 아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능력인데요.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실히 구별하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 그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주됩니다. 근데 마음이 뜨겁다는 것도 보이질 않죠. 온도계를 대면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보이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방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 세례받은 날을 구원받은 날, 진짜로 구원받은 날을 이 성령받은 날 이렇게까지 그 확정하는 그런 상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방언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성령의 의미를 헤아릴 만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마디 그런 방언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더 좋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런 것을 역설을 했죠. 그리고 곳곳에서 서신 곳곳에서 성령의 의미가 뭔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꼬집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으로 마음에 주신 성령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그렇게 열매 맺는 그 삶,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인격,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빈말이나 하고 다닐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다시 확인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지 그렇게만 말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허튼 짓을 할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의 삶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동시에 그 자신감을 동시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가 듣기 편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자신의 삶으로 지금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형상을 받들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절묘하게도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동시에 사건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언어가 그 사건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그것은 오래된 히브리적 관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선포된 명령과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의 의미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진실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된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뜻합니다. 진정한 대화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방식,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 그렇게 말을 걸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언어 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은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방식은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계명으로 말씀을 던져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사랑의 화신으로 인간 가운데 삶을 사셨다는 것은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인간의 응답 역시 바로 그와 같은 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열매로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확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그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맹목적인 독단에 빠지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흔히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맹목적 독단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라고 내보일 만한 삶이라면 그 삶은 그런 독단과는 상관없습니다. 뭔가 모를 인간적인 매력, 뭔가 모르지만 흠모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수신문이 그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해서 그 화제가 되죠. 올해 사자성어, 올해를 2019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뭐가 채택됐는지 아시나요? 공명지조. 어려운데. 목숨을 하나로 하고 있는 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명은 하나가 되어 있지만 머리가 두 개인 새. 공명지조로 채택했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새를 말하는 불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자성어입니다. 네? 사연은 뭐냐? 머리가 두 개인데 머리 하나는 낮에 깨고 머리 하나는 밤에 깨는 몸은 하나입니다. 네. 낮에 머리 깨는 머리가 좋은 거를 잔뜩 먹고 다니니까 그걸 못 먹은 밤에 깨는 머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만 좋은 거 먹냐? 그거 혼내주겠다는 작정으로 독이 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하나니까 둘 다 죽은 거지. 공명지조입니다.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가 결국 다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분열된 세상, 분열된 인격이 맞이하게 되는 파탄을 경고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2019년 한국 사회의 현실이 딱 그 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양반 자꾸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서 요새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선동가가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얘기 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 꽉꽉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누가 한 얘기인지 알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굴러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침 어디서 서평을 부탁해서 무신론에 관한 서평을 책에 관한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달라고 해서 이 얘기부터 썼습니다. 이런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신론이 옳다는 것을 절로 무릅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선동가의 정치 선동의 생사가 판가름 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면 무신론자들의 얘기가 백분을 치고.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엇갈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에게 목사라는 직함이 어울리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열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금과 옥조로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폭력적인 시위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입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꽤나 자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언행과 그의 인격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 유감스러운 사태가 또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엄격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정당이 집권 세력이 되자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지금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분열된 세상, 그렇게 분열된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반기는 것도 스스로 그 삶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진정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